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기독교 회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아오고 시청해 오신 이 기독교 회사의 주요한 텍스트인 중요한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회사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생애비스에서 발간한 책 근래에 나온 책인데 아주 내용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벤자민 조지 윌킨슨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공인 역본과 그리고 그 역본에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을 옹호한 아주 탁월한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회사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해 오시면서 아마 직감을 하셨겠지만 아주 일반적인 교회사와는 아주 내용이 판이하게 틀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웠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배웠든지 간에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은 아주 많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시청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회사가 역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강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실하게 올바르게 살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들이 약자이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폐기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의 책들이 거두어지고 말소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이 방송이 혹시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 보는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시리아 교회와 그리고 시리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루시안의 진리를 향한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왈덴스인들의 지도자 비잘린티우스와 그가 활동했던 곳들의 상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초대교회의 믿음과 행위 속에 살금살금 기어들어와서 복수를 시작한 이교는 아주 단 한순간도 교회에서 완전히 제거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교는 신자들의 믿음이 저하되거나 열성이 식어질 때는 이단이나 부패의 핵심 세력으로 바뀔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비잘린티우스는 이탈리아 북부와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 거하던 고결한 왈덴스인들 사이에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왈덴스인 교회의 첫 번째 최고 지도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의 시대에 이르러 초기 교회에 스며들어온 이교 간섭에 대한 저항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혁명적 수준에 이르게 되었던 당시입니다. 그 결과로 한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믿음을 유지하고자 갈망하는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보시듯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초록색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이 이탈리아 밀라노 지방입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이 스위스 제네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 쪽은 프랑스 남부의 리옹 지방과 경계에 있는 중간에 하얀 부분은 알프스 산의 가장 높은 지형, 아주 험악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이곳들에서 숨어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된 진리만을 갈구하면서 교회에 스며들어오고 있던 신기한 미신적 행위들을 배척하던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한 비잘린티우스의 명쾌한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일랜드 교회를 확장하는 중에 있던 아일랜드의 패트릭이 분명 중서부 유럽에서 일어난 이 개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비잘린티우스는 피레네 산맥 근처의 남부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사에 아주 유명하게 거론되는 제롬이라는 사람은 비잘린티우스가 골, 즉 골은 어느 지방이냐면 프랑스어로 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어로는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골 남부의 콤베나라는 곳에서 출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또한 그 발음이 영어의 리오와 동일한 리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 남부 리옹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리옹 사람 비잘린티우스로 불리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왈덴스인들 또한 종종 리옹 사람들로 불렸습니다. 따라서 리옹 사람들 혹은 리오니스트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런 호칭은 비잘린티우스에게 유래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리오니스트는 흔히들 알비젠스, 알비파라고도 하죠. 그리고 왈덴스, 왈도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비잘린티우스의 아버지는 만시오라고 불리는 한 역참의 주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만시오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던 여행객들을 위한 정거장이었던 것입니다. 여행객들에게 말을 바꾸어주는 이곳이 바로 이 계획자의 어린 시절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말을 바꾸어가는 여행객들은 상인들이나 사절들, 명사들, 주교들 혹은 일반 여행객들 그리고 제국의 급사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창 자라나는 청년에게 산중에 위치한 그의 아버지 집에 묵던 사람들로부터 모든 화재에 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비잘린티우스는 양떼를 돌보고 그리고 사냥을 하고 또는 산골짜기 길에서 여행객들을 안내하면서 고독함 중에서 그의 키와 지혜가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는 때때로 그리스도인 여행객들과 접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비잘린티우스가 수도원 제도와의 만남이 시작되고 투쟁이 되었던 때를 살펴볼까요? 그의 집 근처에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술피치우스 세베루스라는 사람의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저명한 저술가는 학자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당시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비잘린티우스를 고용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돕도록 하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도 잡일을 시켰겠지만 후에는 그에게 소장료를 받고 소유지를 관리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비잘린티우스가 술피치우스 세베루스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역사학자 술피치우스는 그에게 큰 변화를 겪은 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유럽을 휩쓸던 금욕주의와 수도원 제도에 발을 담근 것입니다. 비잘린티우스는 일찍부터 그의 고용주를 사랑해왔습니다. 술피치우스 세베루스는 글 쓰는 일에 많은 수고를 하는 중에도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의복을 나누어주고 또한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사람의 뛰어난 지력에 크게 감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 멀지 않은 곳에 트루의 주교인 마르틴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세베루스가 이 마르틴을 동경했습니다. 이 고위 성직자가 루아르강의 제방 주변에 프랑스에서 최초의 수도원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엄격한 금욕주의는 그의 소위 말하는 기적들에 대한 과장된 보고들과 연결되면서 서유럽의 금욕적 생활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슬피치우스 세베루스는 켈트족으로서 그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비잘린티우스와 함께 마르틴을 이제 방문하였습니다. 그 만남은 슬피치우스와 비잘린티우스 둘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같은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트로이 주교 마르틴의 광신적 행위가 술피치스와 그의 찬란히 빛나는 재능들을 금욕적인 생활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은 비잔틴투스가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에 들은 술피치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비잔틴투스는 그의 후원자가 술피치우스가 트로이 주교를 방문한 것이 술피치우스를 더 행복하게 하지도 않고 또한 더 좋아지게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르틴의 잔상이 이 감수성 강한 역사학자 술피치우스에게 출몰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그 금욕적인 고위 성직자를 떠올리면서 밑에 재만 깔고 오직 배옷을 덮은 상태로 찬 맨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도 부드러운 침대나 따스한 옷을 거부하였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은 죄 위에서 죽어야만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식도락을 거부하고 몸에 매우 해로운 음식들만 먹었고 눈에서 잠을 쫓고 자신을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 또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노출시킨 상태로 지루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술피치우스는 그가 그 같은 금욕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하늘문이 닫힐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까지 공상 속에서 자신이 마르무티어에서 보고 들은 바를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괴이한 것들에 대한 호감, 곧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공상하면서 생각하는 습관과 금욕 생활을 실천하는 습관이 비잔틴투스의 고용인 술피치우스를 꽉 움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비잔틴투스는 여기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성이 결여된 한 종교제도를 보았습니다. 비잔틴투스가 본 것은 한편으로는 허영심 가득한 우쭐함과 영적 자만과 불가사의한 권세에 대한 요구를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겸손과 의기소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둘 모두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충분한 희생에 관한 가르침을 훼손시키는 금욕주의라는 잘못된 제도의 소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금욕주의는 또한 트로이 마르틴과 같은 사람들의 고통과 선행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비잔틴투스는 마르틴이 아마도 결국에 가서는 그 같은 사람들이 연약한 형제의 마음 속에서 높임을 받아서 중보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서는 거룩한 예배의 대상 바로 밑에 위치할 것임을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비잔틴투스가 후일에 금욕주의의 오류를 드러내고 성인 숭배의 진행 상황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바로 술피치우스의 집안에서 받은 첫 인상 때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마르틴을 방문했을 때 벌어지기 시작한 비잔틴투스와 술피치우스의 관계가 술피치우스가 비잔틴투스를 이탈리아 놀라의 폴리누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전령으로 고용되면서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특출한 사람 비잔틴투스는 그 전에 이미 술피치우스 세베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그 속이는 행위들에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는 한 은신처로 떠났다. 이 같은 행위들은 후에 라틴 교회의 특성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복음의 단순성에 치명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이교의 재단에서 기독교의 성당으로 옮겨져온 종교적 관습들은 한 죽은 성인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서 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또한 폴리누스의 조상들이 옛 영웅들에게 기원을 드린 것처럼 그 또한 헤라클레스나 퀴리누스의 이름을 펠릭스로 바꾸어서 동일한 일을 행하였다. 그는 여기에 대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그의 입술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한 죽은 순교자에게 도움을 간청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 겔라시우스는 5세기에 서방교회에 이교도의 축제인 루페르칼리아를 추가하기 위해서 빛의 행렬과 함께 정결 축제를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단순한 시골 사람 비잘렌티우스가 이탈리아에서 한 수행자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화려한 성당을 보았을 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복음의 단순성을 대신하기 위해서 고안된 행습들에 몰두해 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거기에 심취해 있었지만 비잘렌티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세대는 지나가고 교부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말씀들보다는 학문과 논증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더더욱 거래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줄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